안녕하십니까. 이번 실버 모임 하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실버입니다. 머리가 이렇게 다 휘어졌고 실버입니다. 그래서 이 실버 모임에 특히 제가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저도 그렇습니다만 자꾸 기억력이 줄어들어요. 짠 걸 먹으면 기억력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저 뭐예요? 거의 짠 거 안 먹는데도 기억력이 줄어들어요. 오늘이 며칠이더라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몸도 이제 젊을 때하고 좀 달라서요. 저는 오후에 한 5시부터 6시까지 한 시간 동안 공을 차는데 너무너무 재미가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 운동장에서 하는데, 그래도 공을 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너무 감사하고. 그 외에 제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마인드 교육이나 또 오늘도 이제 볼리비아 사원 의장 만나서 이제 볼리비아 청소년 교육을 위해서 의논하고 했는데, 이런저런 일들을 한동안에 소망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냥 늙어서 뭐 기력도 안 좋고 뭐 그래서 그런 건 생각하면 그런데 반대로 늙어서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저 그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돼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제가 돼지 먹는 지연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이런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도 아버지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을 그런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소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늙으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생깁니다. 몸도 젊을 때와 같지 않고 기억력도 안 좋고 또 반대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불편한 것도 많고 힘도 없고 그리고 이제 돈도 좀 없고 늙으면 이제 점점 이제 키가 죽어가고 그러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시면서 늙는 것을 악해줘서 내가 오늘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78이나 됐어요.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보다 한 32쯤 된 줄 알았는데 아주 오래 전철을 타는데 내가 서 있으면 어떤 중학생이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자리를 주는데 진짜 날 보고 할아버지라는데 그날 처음으로 할아버지 듣는 거 너무 생소하게 들어졌어요. 근데 사실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면으로는 불편한 것도 있고 기억력도 없고 뭐 그런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좀 없어야 좋아요. 고민도 잊어버리고 기억이 안 나고 또뭐다 복잡한 거다 단순해지고 그래져요. 그리고 몸도 점점 튼튼해지면 좀 튼튼한데 죽으려면 아깝지만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새 몸을 이어받기 위해서 이 몸을 벗어야 하는데 그냥 지금 새 옷도 금방 벗어버리니 아깝지만 낡은 거 벗어버리기 쉬운 것처럼 우리 인생 이제 이 늙어가는 이몸말잘안 듣잖아요. 그죠? 근데 이몸 벗고 하늘 영광선 새 몸을 주신다고 생각하면 늙은 것도 참 좋고요. 기억력이 떨어진 것도 옛날에는 하루가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하는 일들이 많아요. 아침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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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그러는데,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하루 지나면 금방 지나, 오늘 며칠인가, 날짜 시간 잘 모르고, 금방 보면 나이가, 22살, 23살 때, 그때는 나이 들어 보이려고 애를 썼어요. 너 나를 젊다 그러면 되게 안 좋고, 좀 나이 들어 보이면 막 좋은데, 그런데, 이젠 반대로 젊어지고 싶은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참 좋은 것은 뭐 여러 가지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주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나라가 허랑방탕에 살다 쟤는 다 탕에 갈 데가 없어 돼지 우리에 있었는데 돼지 우리에서 돼지 죽을 먹고 돼지와 같이 한편 그래 살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근데 둘째 아들이 돼지 우리에 있으면서 어느 날 달이 밝은 날에 돼지 우리에 집단 위에 누워가지고 달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다 옛날에 고향의 아버지 집에서 달밤에 놀던 걸 생각나고 아버지께서 지금 저 달을 쳐다보고 계시겠지. 이제 그 달을 쳐다보는 동안에 고향이 생각나는 거예요. 고향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른 아침에 아버지가 일어나 종들을 모읍니다. 너 어제 그벼다 뱄나? 얼마나 하면 더 베겠노? 사람 먼저 빨리 품고 얻어와라. 오늘 그거 다 마무리해라. 그다음 보리 다 갈았어. 뭘 해서 쭉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종들이 아침을 먹고 품꾼을 데리고 덜에 가서 보리 벤 사람 보리 베고 뭐 농사짓나 쭉 일을 하죠. 한참 있다가 이제 점심때가 되니까 집에서 수레가 한대 와요. 수레 음식이 잔뜩 있어요. 여러분 경상도 음식은 따로 국밥이 유명해. 대구 따로 국밥, 국 따로 밥 따로 따로 국밥인데 전라도는 비빔밥이 유명해요. 따로가 비빔 모든 걸 섞어가지고 왜 전라도 비빔밥을 했느냐 하면은 덜에서 일을 하는데 덜이 너무너무 넓으니까 집에 덜까지 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심을 먹으러 집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덜에서 먹는데 그러니까 반찬을 여러 가지 반찬 여러 개 놓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릇 하나 하다가 이제 밥을 넣고 위에 뭐 넣고 나물 넣고 콩나물 넣고 쭉 넣어가지고 고추장 넣고 참기름 뭐 비벼 먹으라고 그게 이제 전라도에서 비빔밥이 유명한 이유가 그거예요. 일일이 반찬하다 그 많은 사람 다 안고 그래가 복잡한데 전부 다 밥에다 밥한 그릇 놓고 그 위에다 비빌 거, 막, 계란도 놔주고, 뭐, 저, 뭐, 된장도 넣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도 넣고, 해가 쫙, 참기름 넣고, 비벼가면, 그래서, 그 사람 품고 뭐 20명, 서너 명다 일일이 뭐 반찬 달고 복잡하니까 그래서 비빔밥이 전라도 유명해진 거예요. 둘째 아들이 돼지 우리에서 있다가 달을 쳐다 고향 생각하는 거라요.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데 종들을 보내면 점심때 마을 수레가 와가 밥을 막 비벼가지고 막 참기름 넣고 하여튼 막 전 입이 커서 막 너무너무 거리운 거예요. 어이 밥도 먹지. 아이고 배가 불러 돈 못 먹겠다. 아 오늘 먹다 보니 너무 많이 먹었어. 그 밥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 아들이 돼지우리에 있다가 처음부터 고향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달을 쳐다보면서 옛날에 달밤에 놀았던 것도 아버지가 다 마루에 있다가 달을 쳐 이야기하다가 아버지 무릎에 잠들었던 그런 걸 생각하니까 고향 생각이 나는데 하다가 그 이제 막 별을 베는데 마을에서 큰 수레가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밥이랑 김치 잔뜩 정심을 먹는데 밥이 풍성해가지고 더 먹어. 아우 나 배가 불러 돈 못 먹어.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이제 그걸 생각하다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은 내 아버지면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난 여기서 줄이는구나. 생각을 말입니다. 잘하는 사람은 생각하고 생각을 매듭을 엮어놓는 걸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제가 오늘 그 볼리비아 상원 의장을 이제 인터뷰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의 아이들이 노래 부를 때 원숭이 궁둥이는 빨갛다. 빨간 건 사과. 사과는 맛있다. 맛있는 건 바나나. 바나나는 길다. 긴 건 기차. 기차는 빠르다. 빠른 건 비행기. 비행기는 높다. 높은 건 백두산. 연결을 시키니까 원숭이 궁둥이가 백두산하고 연결되는 몇몇 연결시키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을 할 때 연상결합법이라는 게 있는데 아이들 보고 야 더 시장에 가서 뭐 사와라 잘 꼭 기억해라 그때 아이들 뭐 노트에 적을 때도 없고 뭐 고무신도 사 뭐 사 쭉 이야기를 해요. 시장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라 그지 뭐라 그지. 근데 이제 이렇게 해요. 아버지에게는 담뱃대를 사와라. 어머니에게는 앞치마를 사와라. 형에게는 이제 뭘 사냐면 낫을 사와라. 그리고 둘째 형에게는 고무신을 사와라. 전부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 뭐 여러 가지 뭐뭐더라 하나 빠뜨릴 수 있는데, 아, 아버지는 뭐, 어머니는 뭐, 금방 그게 이제 연상결합법이라 해서 연결해 생각하면 생각이 잘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주참에 농사, 지혜가 막 성공한 분. 우리 그 진짜 손장로님은 성주예배당 짓는데 그 뭐 몇 억을 헌금을 했는데 그때 참영농사 지혜 다 갚았다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뭐. 야, 참영농사, 나도 참영농사 지으러 갈까 싶을 정도로 돈을 잘 버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참외 농사를 지어 번, 돈 버는 게 아니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 참외는 꽃을 한번 피고 난 뒤에 열매를 맺어요. 다음 좀 이따 두 번 꽃을 피고 두 번째 열매를 맺고 세 번째 꽃을 세 번째 열매를 맺고 아직도 날이 안 추운데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참외 옆에 있는 호박은 같은 기운데 열매도 굉장히 크고 아마 지금 참외가 호박만큼 호박 큰 건 아름들이 되는 거 있거든요. 이 많은 참외는 어마어마 하나 사가지고 우리 손자들 참외 좋아하는데 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분이 무슨 생각 참외 왜 꽃을 세 번 피고 열매 아직 햇빛이 많이 남았는데 왜 시드느냐? 그냥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다 보니 깜짝 놀란 걸 하나 발견했는데 참외는 뿌리가 새끼 손가락 굵기 많은데 호박 뿌리가 엄지 손가락만큼 차이 나지요. 이렇게 저 차이가 나요. 저 나오네요. 호박하고 참외 뿌리 그죠? 너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참외는 뿌리가 약해서 깊이 땅에 파고들어서 영양을 많이 못 올려줘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손장로님이 참외 뿌리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책을 읽어보고 하니까 뿌리에 좋아하는 비료를 줬어요. 뿌리가 조금은 좋아졌는데 별로예요. 참외는 뿌리가 약해서 문제야. 뿌리가 약해. 뿌리가. 그러다가 오늘 딱 생각이 난 거예요. 호박 뿌리에다가 참외 접을 붙이면 어떨까. 그리고 그 애는 호박 참외 심어가지고 호박 순이 한 10cm쯤 올라왔을 때 칼로 탁 자르고 그래서 참외를 딱 대각선을 붙여가지고 딱 테이프를 발라놨어요. 손장놈 얘기 들어보니까 세상에 참외만큼 착한 게 없대요. 잘라도 불평 안 하고 호박에 갖다 붙여 사람 같으면 내가 명색이 참외인데 호박에 왜 붙여? 막 불평 안 하고 원망도 안 하고 그대로 열매 맺는데 이 호박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기 쫙쫙 올라와 그런 건 쫙쫙이래 말을 해야 돼. 입을 비틀어가면서 쫙쫙 올라오니까 참에 힘이 너무 나는 거예요. 한 번 꽃 피고 두 번 꽃 피고 세 번 꽃 피고 말라 죽을 차례인데 네 번 꽃 피고 다섯 꽃 피고 어떤 건 여섯 번까지 피고 수확이 배 가까이 되는 거예요. 손이모 장모 장로님 그 참외 농장은 백화점에 전용으로 다 그걸 사들이는데 당신 참외는 딴 참외도 한 상자당 만 원을 더 줄 테니까 우리에게만 팔아줘라. 유명해요. 그리고 그분은 또 뭘 하느냐 하면 참외 교실을 만들어요. 사람들이 그런 특별한 걸 개발하면 자기 혼자만 숨어가지고 가르치고 안 가르치는데 참외 배우려면 누구든지 와라. 서울에 기농한다고 참외 농사 지어라. 내가 가르쳐 줄게. 집에서 참외 교실만. 저게 교육하는 거 저게. 제가 성주 군수를 만났는데 세상에 저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딴 사람 기술 절대 자기 혼자 써먹는데 다 가르쳐 줘. 옛날에 우리나라에 광주 개구리 참외가 있는데 개구리 참외는 껍질 무늬가 개구리처럼 얼룩덜룩하도 개구리 참외라 그랬는데, 개구리 참외가 제일 많이 히트를 쳤는데, 요즘은 성주 참외가 개구리 참외 다 잡아먹었어. 너무 좋아요. 동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주 참외가 아주 유명해진 거예요. 왜? 손임호 장로님이 성경 읽고 구원받고 난 뒤 신앙생활하다가 사고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성경은 그냥 이해가 안 가 자꾸 연결시키고 사고하다 보면은 이 말씀은 원숭이 궁둥이하고 사과는 전혀 사돈의 8촌도 안 되는데 빨간색으로 갖다 붙이면 빨갛다고 했다가 색깔도 다르게 빨갛긴 해도 원숭이 궁둥이 빨간 거하고 사과판 색깔이 다른데 붙이니까 붙더라. 그래 사과하고 바나나도 모양 전혀 다르고 맛도 다른데도 맛있다는 말로 붙이니까 붙더라. 바나나하고 기차하고 그거 정말 말이 안 되는 건데 길다란 걸로 붙이니까 붙더라. 그래 갖다 붙이면 풀 없어도 다 붙어요. 다 붙어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세상 가지고 허랑방랑 집에 기생들하고 놀다가 가난하게 됐는데 눈에 보이는 건 돼지 똥만 보이고 돼지 새끼들만 보이고 어려 그런데 달을 쳐다보면서 저 달이 우리 고향집에도 비치겠지. 어릴 때 내가 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달을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다가 잠이 든 적이 있었지.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는 살아계실까? 건강하실까? 내가 아버지 떠나서 이제 생각을 하니까 농사 지을 때 품꾼 얻어가지고 농사 짓는데 품꾼도 배가 막 불러서 음식이 남도록 먹고 남도록 배를 줘. 난 이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체면이 있어 아버지 집에 못 가는데 가서 품꾼으로 해도 좋겠다. 둘째가 마음을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가서 아버지께 이러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은 나이다. 그럼 아버지의 아들을 그럼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 내가 좀 얘 품꾼도 일하고 배나 부르게 먹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일 먼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이제 가게 됐어요. 가서 뭐 절며 걸으며 다리 밑에 잠자가며 아버지 집에 갔는데 아버지 집에 오니까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뛰어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놈아 그래 잘 있었나? 잘 왔다 이놈아. 둘째 아들이 말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계열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을 그러면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고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나를 내쫓고 싫어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아버지 나를 이렇게 사는데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될 것 같아서 그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둘째 아들이 돼지 우리에 살면서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은 계단이 있어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2층, 3층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 쉬운 것처럼 마음의 세계도 처음엔 집에 간다고 생각도 안 하고 아버지 집을 달을 보다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을 생각했어. 생각하다 보니까 막 음식이 남고 종들 품꾼들도 배부르게 먹고 남는데 난 이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 노릇만 해도 좋겠다. 이렇게 마음이 연결되면서 아버지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나이가 늙고, 제가 오늘 아침에 좀 바로 직전에 볼리비아 국회의장하고 볼리비아 이제 청소년 교육하는 걸 한참 의논을 했습니다.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그 나이가 33살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국회 상원 의장이에요. 이분이 IYF하고 관심을 가지고, 저하고 이제 만나자고 연락을 해 오셔서, 요즘 인터넷으로 만나죠. 줌으로 만나요. 요즘은 참, 어제는 또 인도에 목회자들이 만나가지고, 또 이제 어제 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다음에 레소토의 경찰청장께서 만나자고 해서, 또 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인드 교육 이야기하고 신앙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만난 분들이 이렇게 여러분이 계세요. 근데 그 상원 의장이 너무 젊으시면 나이 33살 되신 분인데 정말 생각을 깊이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상원 의장 진짜 아무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국회의장 상원 의장인데 청소년 뭐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분은 볼리비아 청소년들을 생각하면서 청소년 앞길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생각하시다가 아이 와이프 이야기 듣고 저를 만나자 만났거든요. 그리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 가난했던 때가 있었다. 사고를 했다. 생각을 하다가 우리나라가 현대 자동차를 만들었다. 세계에서 제일 고장 안 난 차가 한국 자동차인데 현대자동차는 거의 고장이 안 난다 하더라고요. 현대자동차 미국에 팔면서 미국에는 2년에 2만 마일까지 무료로 치료, 저 자동차를 고쳐주는 새 차를 사면 현대는 10년에 10만 마일까지 무료로 고쳐준다 하더라고요. 미국에는 저 뭐야 자동차 수리비가 비싸, 인건비가 비싸서 미국 시민들 깜짝 놀랐어요. 다른 사람 다 현대를 비웃었어요. 저 현대 망한다. 고치다 다 볼일 보겠다. 현대 자동차 고장이 안 나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국에는 자동차 몇 대 안 되는데 한국에 골목마다 정비소가 있었는데 서울엔 정비소 다 없어졌어요. 딱 하나 있는 게 우리 교회 앞에 하나 있어요. 옆에. 적어도 목사님 차는 고쳐줘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다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아직 고장 한 번도 안 나고 가본 적이 없어요. 잘 오래 타고 다녀도. 주문 현대차 한다고 다른 차 타고 있습니다만 장모님도 억지로 막 좋은 차를 사주어서 타고 있는데 그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생각을 깊이 해서 고장나는 부속이 제일 많이 팔리니까 제일 많이 팔리는 부속이 뭐 어떤 거냐 그 연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지 잘못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그 부속이 고장 제일 많이 나는 고장 부속이 왜 고장을 그걸 점검해가지고 하니까 고장이 덜 나도록 해놓으니까 거의 한국 현대차는 30년 동안은 거의 고장 안 나고 다닌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서울 시내 정비공장이 다 문을 닫아 왜? 인류 정비사, 정비사를 문을 열어놨다. 손님이 와요. 자동차 고장이 나요. 손님이 오지. 겨울에 뭐 눈에 미끄러져서 고장난 그런 거나 오고 거의 고장이 안 나는 거예요. 대부분 저희들 교회 성도들은 뭐 잔소 고장 났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사고라니까요. 둘째 아들이 대줄에 그냥 살고 있다가 달을 쳐다보며, 죄송합니다. 성경 그 이야기 없어서 그건 제가 이건 말을 꾸민 이야기인데 가능성이 생각한 건데 제가 달을 쳐다본 고향 생각이 나서 이제 그랬다. 그렇게 이야기 만든 겁니다. 또 그 달 쳐다봤다는 성경 어디 있어?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으면 곤란하니까 미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집을 생각지 않고 있을 때는 그 대유의 냄새 나도 배고파도 있는데 아버지 집을 알고 나서는 여기 더 못 있겠는 거예요. 아버지 이놈 자식 그 많은 재산 어디다 당신 아버지 왔나 나가라 이놈아. 그를 다 손치더라도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옵나이다.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의 일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품꾼 노릇 할게요. 일하고 내가 밥만 먹게 해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안 내쫓을 것 같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둘째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다 알고 간 건 아니에요. 기생들하고 살 때, 뭐 술 마시고 살 때 아버지 생각 못 했겠지요. 배가 고프니까 어려우니까 생각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내가 아버지 앞에 무슨 낯짝으로 가지 못 가겠는데 그렇지만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품꾼으로 해도 배는 불리 먹을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일어나야 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제 아버지는 생각을 깊이 하시는 분인데 제 아버지는 늘 저를 보고 너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서 어떻게 살래 그런 얘기를 하죠. 너 생각 좀 해라. 너 생각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래? 아버지 늘 그러셨어요. 생각이 많이 모자랐어요. 근데 성경은 그냥 읽어가면 읽어도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구원을 받고 난 성경을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구원받기 전에 저는 소설 많이 읽었어요. 외국 소설도 많이 읽고 한국 소설도 많이 읽고 특히 저 뭡니까? 말광량의 길들이기 그리고 베니스의 상인 그거 보면 그 베니스 상인 이야기 보면은 샤일로게라고 하는 유대인 수전노가 있는데 베니스의 안토니오랑 아주 귀한 부인에게 돈놀이를 하는데 돈을 빌려줘요. 돈을 빌려주면서 문서를 쓰는데 그냥 장난삼아 문서를 이렇게 기록하자고 제때 못 갚으면 심장에 가장 가까운 근육 한 파운드를 잘라내기로 하지. 이게 농담으로 하는 겁니다. 뭐 솔직히 근육 잘라내겠습니까? 그러면서 서류를 그래 만들어요. 안토니 거기다 사인을 했어요. 서류가 됐는데 마침 안토니 배가 파손되는 바람에 비자 제때 못 갚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 와서 이 서류대로 안토니오 신장에 가장 큰 근육 한 파운드를 잘라내도록 승낙해 달라고 재판을 해줍니다. 신장에 가장 가까운 근육 한 파운드를 잘라내면 사람은 죽어요. 샤일로그 이 안토니오 죽이려고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샤일로그에 찾아가기 위해서 내가 돈을 갚아주겠다. 아, 난 이 문서들만 내주십시오. 아, 이 문서들. 결국 이제 안토니오 심장에 가장 가까운 근육 한 판 잘라 안토니오 죽기 때문에 재판이 시작되는데 많은 청중이 모인데 새로운 판사와 재판을 해요. 샤일록, 이 문서가 사실인가? 예, 그렇습니다. 안토니오 사인이 맞는 건가? 예. 그러면 본 재판은 이 문서를 시용하기를 허락한다. 안토니오 나와서 샤스 단추를 풀고 신장에 가장 가까운 근육 한 파운드를 잘라낼 수 있도록 가슴을 드러내라. 그래서 안토니오 와서 샷을 벗고 가슴을 드러냈습니다. 샬록 그대는 칼을 가지고 안토니오 가슴에 가장 가까운 심장 한 파운드를 잘라라. 샬록의 칼을 숫돌을 갈고 했다. 다니엘의 명재판이다. 칼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기냥한데 칼을 들고 딱 자르려고 하는데 재판관이 잠깐. 어? 예. 샤일록 그대는 저울을 가져왔는가? 아닙니다. 저울을 가져왔죠. 이 사람아, 심장 가장 한 가까운 근육 한 파운드인데 한 파운드를 저울이 없이 어떻게 다 알 수가 있냐? 사람들이 막 면제판 찾. 그 다음에 판사가 말합니다. 이 문서에는 피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안토니 심장에 가장 가까운 근육 한 파운드를 잘라내되 피는 한 방울도 흘려서 안 된다. 피를 흘리면 사람이 죽게 된다. 잘라라.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친 거야. 다니엘의 명재판이다. 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삶인 거죠. 자, 물어봅시다. 판사가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지혜로워요? 한번 표시해보세요. 예. 판사가 지혜롭죠? 틀렸어요. 소설인데, 섹스피어가 지혜롭죠? 섹스 소설에 나온 이야기니까. 맞습니까? 세스피어는 그렇게 지혜롭다고 하더라고요. 말광량의 길들이기, 뭐, 베니스 상인 유명합니다. 영국에서는 뭐, 대형 제국하고 세스피어가 안 바꾼다 그러네. 머리가 비싸이, 그 생각이 깊어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안토니의 심장에 가장 가까운 근육 한 파운드 자르면 죽는다는 그것만 생각했지. 더 깊이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판사는 더 깊이 생각합니다. 샤일록, 그대는 들으라. 베니스의 법에는 누구든지 베니스 시민을 해하고자 하는 자는 중한 벌을 받게 돼 있다. 그대는 베니스 시민이 선량한 안토니오를 죽이려고 했다. 그대 벌은 절대로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짓이다. 모든 베니스 시민들은 안토니오 죽는다고 생각하고 과연 심장에 가장 가까운 근육 한 파운드 짜리 어떤 일이나 그 재판부로 다 왔는데 판사의 판결에 그 지혜로운 판사가 베니스 상인, 그 베니스 이야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안토니의 생명을 살려주고 반대로 샤일록이 안토니를 죽이려 했던 그 계략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된 그런 이야기로 이야기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건 이야기니까 소설이니까 작가가 그렇게 만든 거지. 안토니오나 뭐 재판장이 지혜로운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에다 조금만 더 위로 향상하면은 그 사람들 무슨 일을 해도 얼마 차이가 안 돼. 조금만 더 알면 세계 최고가 돼. 어제 저녁에 제가 인도의 목사님들하고 상담을 했는데 한 목사님이 성경을 많이 아는 목사님 막 나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 들었어요. 그분이 제가 아는 것을 모르는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걸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혜의 차이.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 성경 속에서 인생을 배웠고 하나님을 배웠고 지혜를 얻고 은혜를 입었어요. 내가 죄를 많이 짓고 어릴 때 배고파서 감자밭에 참외밭에 수박밭에 도둑질하고 죄가 많았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 죄가 어떻게 씻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만 전부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왜? 성경을 읽긴 읽는데 성경의 죄가 어떻게 사해지는지 그걸 모르고 대충 아니까 죄는 아는데 죄를 씻는 법을 모르게 회개해야 한다 하고 하면서도 죄 속에 살고 있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자세히 읽다가 보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죄가 씻는지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생각의 깊이가 얕은 사람은 죄가 사해지는 것까지 마음이 못 가고 중도에서 중간대 버려요.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알고 죄를 지어 죄인이란 것까지 아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씻어졌다는 걸 이론으로 알아요. 근데 내 마음에 죄가 없나 하면 없다 소리를 못해요. 어렵다 소리를 못해요. 아주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는 로마서 3장 23절은 뭐라고 성경에 기록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23절에는 죄인인데 24절은 의인이에요. 왜? 하나님 어렵다고 하셨으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로마 3장 23절이 뭔지 모르는 사람 다 없어요. 다 알아요. 바로 붙어있는 24절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눈을 가렸어요. 죄송합니다. 사탕이 눈을 가린 게 사단이 눈을 가렸어요. 사탕 말고. 눈을 가려놔서 내가 죄인이란 건 쏙쏙 도르도록 해놓고 의롭다는 건 허리겠어. 허리 없어. 가나 대통령 앞에 이 두 가지 성경을 읽어드렸더니 대통령 각각께서 깜짝 놀랐어. 난 이걸 몰랐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 안에서 성경 속에 깊이 더 성경을 묵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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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근데 성경에 깊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자 내가 깊은 산속에다 목이 말라가지고 샘을 찾았는데 샘이 1km 밖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 700m까지 왔을 때 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습니다. 800m까지 와도 샘이 안 보이지요? 900m까지 와도 안 보여요. 950m까지 와도 안 보여요. 우리 생각도 성경 사고에 들어가면은 똑같은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도 생각이 못 미치는 사람은 요한복음을 읽어요. 읽어도 성경에 다 못 들어와요. 로마서를 한 번도 안 읽은 사람, 목회자는 거의 신구약 한 번은 읽었을 텐데 읽었다도 죄인이란 건 쏙 도르죠. 내가 죄 지은 게 생각이 나니까. 죄인이란 건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 모를까 봐 바로 죄인 바로 그 옆에다가 24절에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한테 그래 놨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죄인인 걸 아는데 의로운 걸 모르는 거예요. 왜요? 사탄이 눈을 가려놨어.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내 생각, 내 의견을 따라 살다가 이 말씀이 다 틀려, 내 생각이 틀린 걸 알았어요. 내가 성경을 읽고 해도 그때 알고 있는 것이 실제하고 다르게 알고 있던 게 많았어요. 그날부터 성경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읽어 들어가니까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의 의도 보이고 죄사함도 보이고 구원도 보이고 내 죄가 사해진 것도 보이고 의롭다는 것도 보이는 거예요. 남미에 가서 한번 집회를 했는데 목회자들이 많이 모였어요. 제가 딱 서서 여러분 나는 의인입니다 그랬더니 막 목사님 깜짝 놀라요. 질문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질문하라. 목사님 죄 안 지었습니까? 도둑질 안 했습니까? 거짓말 안 했습니까? 도둑질 무시무자히 많이 했다나 거짓말 헤아릴 수 없이 했다.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의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맞다. 죄인이 맞다. 그런데 왜 어렵다 하십니까? 그 이야기를 그냥 말 못해. 하도 감동적이었어. 이 더러운 죄인을 예수 십자에 못 씻으신 뒤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더라. 하나님이 의롭다면 한 재판장인데 의로운 거 아니야? 그랬어요. 그게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3장 23절 24절 읽어봐라. 그 입, 분명히 의롭다고 하신 바 됐다 했는데 왜 죄인이라고 그러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파국수 먹어서 어렵다 한다고 이단이래요. 참 불쌍하지요. 같은 성경을 봐도 어떤 사람 성경만 죄인만 눈에 쏙쏙 도는데 의인이라는 소리 안 도는 것 같아. 성경을 읽어도 사단이 눈을 가려놨어. 어떤 분은 뭐 나는 늙어 죽을 때까지 죄인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거 안 밝혀도 돼. 그러면 죽으면 바로 죄인이면 지옥 가요. 죄사함을 받아야 가지. 죽을 때까지 죄인임을 밝혀두면 그러면 털면 지옥 가요. 성경을 모르고 한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틀리면 다 이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성경서에 가깝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머리로 눈으로만 읽지 말고 마음으로 성경을 사귀다 보면은 성경에 연결되는 고리가 사고가 생겨요. 아, 이 이야기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정말 대지울에 사는 그 아들 돌아가 기뻐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기라, 살찐 송아지를 끊어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가 죄사하면 내가 기뻐야 하는데 아버지가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 죄가 많은데 죄를 살수 있는 길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흰눈밭을 희도록 해 놓은 거예요. 성경 안에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아버지 재산 갖다 허랑방탕 다 창기도로 날려버리고 거지가 돼서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성화가 돼야 한다 그래요. 둘째 돼지 우리에서 아무리 성화되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더러워요. 돼지 똥냄새 나고, 냄새 꾸리는 나고. 집에 돌아오 보니까 성화되려고 집에 오기만 하니까 아버지가 이발사 불러라, 목욕물 데워라, 제일 좋은 옷 내다 입히라, 손에 가락지 끼워라, 발에 신발 신겨라, 살찐 송아지 끌어다 잡아라. 아버지 말씀 하나가 떨어질 때마다 둘째 아들은 달라지는 거예요. 따뜻한 목욕탕에 앉아서 감격스럽지요. 이 더러운 인간을, 이 나쁜 인간을, 아버지 나를 사랑하셨네.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런 세계는 내가 마음에 가진 생각은 그저 뭐돈 벌어 밥 먹고 잘 살아 그런 쪽으로 치우쳐 있어가지고 깊고 깊은 하나의 마음을 그 생각 속에 있는 사람 다 이해가 못 가요. 그래서 성경의 목사들 보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깨달아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성도와 설교하는 목사들이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죄사함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뭐 거기서 그런지 발표를 해요. 그걸 들으면서 아, 내 죄가 이렇게 씻어졌구나. 내가 깨끗해졌네. 내가 의로워졌네. 거룩해졌네. 그런 믿음을 성도들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하나님의 세계 깊은 것은 우리 육신의 생각 세계만 가지고도 금방 이해가 안 가요. 성경 몇 구절 알았다고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 오해가 돼요. 교만한 거예요. 성경을 읽고 보니까 율법을 보면 내가 죄인이 맞네, 죄를 지었네, 나쁜 짓 했네, 거짓말했네, 도둑질한 죄인이네. 첫 단계 거기 들어갔어요. 죄인의 단계에 따면 고통하지 계속 읽어 내려다가 보니까 예수님 십자에 못 박혀 죽으셨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네. 내 죄 때문에 죽으셨네. 내 죄가 시선 점점 더 깊이 가면 생각 세계 속에서 연결되어 가면서 생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믿음이 깊어지고 깊어지면 모든 사람이 이해하지 못했던 세계 속에 하나님 지혜를 얻어서 그 영광스러운 세상에 들어가게 되고 전에까지 죄를 많이 하고 짓고 도둑질하고 거짓말 죄인이라고 생각했다가 내 죄가 씻어졌구나 의롭다고 하는 것이 그냥 이론이 아니고 마음에 깊이 하는 세계 속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도둑질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 허랑방탕도 바로 그가 배부른 건 아닙니다. 돼지 우리에 내려갔다가 배가 더 고프면 견딜 수 아버지 집에 돌아갔고 가는 길도 험하고 먼데 가다가 막 가지 말까 가면 내쫓으면 어떡할까 그런 품꾼의 하나로 보자 가르가자 그렇게 많은 과정을 아버지 집에 왔고 아버지를 만났을 그때에 비로소 입을 다물고 있던 아버지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올까 기다렸는데 이놈의 자식 그 많은 재산 가지고 잘난 척하니 잘됐다 꼴 좋다 당장 내쫓아라 저놈의 자식 아버지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아버지 입에서 무슨 말이냐면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아들이 말하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을 그럼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들은 척도 안 했어요. 뭣들 하느냐? 목욕물 데우고 이발사 불러오고 좋은 신발 맞춰오고 손가락 재가지고 반지 맞춰오고 제일 좋은 거 사와라. 그때 아들이 처음으로 아버지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때까지 아버지 집에 올 때까지 몰랐어요. 아버지 마음을 알아요. 아, 아버지가 이러신 분이구나. 내가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너무 몰랐구나. 내가 아버지 마음을 알았더라면 진작 올걸. 내가 왜 돼지 우리 속에 있었던고. 그런데 형이 뭐 아버지 앞에 이륵쿵 저륵쿵 합니다. 내게는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 명을 거스리고 아버지를 순종했는데 염색기는 한마디 안 주고 그랬는데 창경한게 재산을 버린 저 둘째 아들 송아지를 살찐 송아지 잡았네. 아버지가 형의 입, 동서를 변한 그 입을 딱 막는 거예요. 야, 넌 나하고 내 게 다 네 거야. 그때 큰 아들은 놀라는 거죠. 아버지 마음은 이게 내 게야. 난 이게 아버지 건 줄 알았다. 내 거구나. 내가 아들 잃었다 자는데 기뻐해야지. 형이 하는 입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저께 뭐 밑에 종도 수근수근하게 딱 끝나 버렸어. 그냥 좋은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좋은 신발 신겨 살 뭐 살찐 송아지 먹고 흠만 아니라 아들의 마음에 그리끼는 모든 걸 다 잠재우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서 너무 복되게 아버지는 해 주시더라. 우리가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를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복되도록 영광스럽도록.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잠도 잘 안 오고 몸도 말 안 듣고 허리도 아프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아버지 집에 가까웠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정말 실버들이, 노인들이 전부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죄가 있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우리 죄를 씻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준비를 해놓으시고 그냥 재산 받는 얘기 좀 듣고 믿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인생을 다 이끄시고 복을 내리는 귀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 아들을 두셔서 예수님 안 믿으신다고 친구들하고 같이 술 마시는 게 좋아서 친구 해가에도 가야 하고 친구 며느리 본데 가야 하고 같이 기뻐하는 가려고 하는데 마침 형님 일본 가 6개월 동안 저희 집에 계시면서 그때 아프셨어요. 그래 아버지가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 쭉 들어 죄 사함을 그리고 사흘 있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아버지 구원받도록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셨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는데 형님은 오셔서 난 불효자다. 아버지 죽음도 못 봤다. 불효자다. 일본 가셨다가 소식 듣고 막 오시려고 하는데 그때 비행기 좌석이 없어가지고 편은 있는데 못 타고 싶어. 배를 타고 부산항에 도착했는데 밤 12시에 도착했는데 아침 9시에 세관원이 나올 때까지 안 내린다 그래. 몇 번을 바다에 뛰어내리려고 하셨다. 형님은 장례식 나는 불효자다. 불효자다. 속으로 나는 효자다, 효자다 그랬어요. 왜요? 아버지 하늘나라 보내셨습니다. 진짜 효자는 아버지 좋은 옷 해드리고 좋은 음식 모시고 그것도 좋지만 아버지 하늘나라 보내는 겁니다. 예수 피로 죄사함 받고 세상 떠나셨을 때 하늘나라 천사가 와서 아버지 병도 몸 벗기시고 새 몸을 입혀가지고 썩지 않고 늙지 않은 그 몸을 입혀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가시는 거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실버들에게 나이가 들면 눈도 흐려지고 기억력도 흐려지고 몸도 약해지고 잠도 잘 안 오고 소화도 잘 안 되면 좀 기다리라 새 몸 줄게. 영원히 썩지 않고 늙지 않는 새 몸 줄게.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이제 우리가 눈을 감을 때 하늘의 천사와 수를 데려와서 영원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할 나라가 점점 가까운 것 같아요. 머리도 휘어지고 주름살도 생기고 몸도 이제 젊을 때 좀 달라지고 늙은 표가 조금씩 나기 시작합니다.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세상 오래 영원히 안 살 그 더 영광스러운 세상에 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앞선 성도같이 만나 행복하게 살 것에 갈 때 너무 감사합니다. 실버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죄사함 못 받, 죄사함 받도록 물어보십시오. 저희들이 교사를 가르쳐 줄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고 이 문제 많은 몸을 벗고 요즘 뭐 이빨도 바꾸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몸을 뭐 이렇게 바꾸고 하는데 아직 뭐 바꿔봐야 그래도 버리고 새 몸을 입고 그 나라 갈 날을 기다리면서 행복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에 오신 분들은 전혀 부끄럽지 않으니까 제사 못 받은 분들 잘 이해 안 가는 선생님들께 물어보시죠. 자세히 설명해서 이번에 죄사함 받는 그 이야기를 못 하면 한 분도 없이 다 죄사함 받고 아이고 난 그 뭐야 그 수련회에 와서 실버에 안 왔으면 한 달 못 올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하며 죄사함 받고 세상 떠날 때 기쁨으로 떠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실버분들이 자식들을 위해 나를 위해 한평생 수고하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몸이 점점 약해져가고 있는데 이 몸 말고 더 좋은 몸을 입을 수 있도록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한없이 크신 축복이 이 모든 실버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